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시인한다, 예수님을 시인한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예수님을 신한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는 것은 나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뭐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그 다음에 이 입으로 시인하며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나 혼자 독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나 혼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독백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 시인이란 말은 사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를 고백하면 이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주로 고백하면, 나를 주로 인정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혼자서 혼자 마음으로 독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을 사람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 사람 앞에서도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고백입니다. 그것이 시인입니다. 여기 또 근데 이 시인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신앙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주로 시인한다 이 말이죠.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요, 그를 고백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나의 소유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로 부인한다 이 말이죠.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결국 부인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한 10년 좀더된 이야기입니다. 콜롬바인, 콜로라도의 콜롬바인 고등학교에서 그때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그 총격했을 때그 어떤 괴한이 들어와서 전직 학생이라고 그러죠.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 크리스천이야? Are you a Christian? 크리스천이라고 물었습니다. 그 어떤 소녀가 네, 나 크리스천입니다. Yes, I'm a Christian 했더니 그 괴한이 들어와서 권총으로 방아쇠를 빵 하고 당겨서 그 소녀가, 고등학생 소녀가 죽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총을 들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했을 때, 겨냥했을 때, 아, 이거 말을 잘해야 되겠다 생각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대단한 용기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시인한다는 거,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녀도 입으로만 고백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누구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을 증거자로서 증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을 나의 주로 시인했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하는 삶,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자의 삶이 수반이 되는, 동반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핍박과 먼저 배척을 감수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4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너무나 이상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많은 서신서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주님이세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한테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고 또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 주님께,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 화평 이런 것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세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뭐예요? 그럼 어떻게 무기고 사람을 살상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하는 것이고 다투는 무기입니다. 다투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다투게 하시러 오셨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 구절도 좀 납득이 안 되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아버지하고 딸이 불화한다는 거죠. 그 아버지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불화하고, 아마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딸이 어머니와 불화한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구절을 보고 마음속에서 위안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딸하고 자녀하고 다투는 부모, 그리고 또한 고부간의 갈등, 그리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불화하는 경우에 보면, 거봐, 성경에도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불화한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고 그렇게 이상하게 우리는 위안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는 거야 다. 자녀, 자식들하고도 다투고 다툴 때 다툰다고 성경 그랬잖아. 며느리하고 다툰다고 불화한다고 그랬잖아. 이런 구절을 위해서 우리 보고 위로받으라고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맞아,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신 목적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위로입니다. 전혀 예수님은 여기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당연히 불화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딸이 어머니와 불화할 것을 당연히 불화한다는 걸 말해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어. 예수 믿어도 딸하고 불화하고 아들하고 불화하고 고부간의 갈등이 있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딸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불화하고 다투고 이럴 수밖에 없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예를 들어서 딸이 자기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나를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죠. 믿지 않는 아빠 엄마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이해를, 믿음의 삶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삶과 믿지 않는 삶은 항상 이렇게 평화의 관계가 아니라 적대 관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화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주고 그런 양상이 이 세상에서 삶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동화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갈등의 문제, 그 어떤 핍박의 문제가 가장 사랑해야 할 그 가정에서, 친밀한 그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가정에서도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것이죠. 비극적인 일례지만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그 관계 속에서도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아니,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갈등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핍박하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이런 갈등의 구조가 가장 사랑을 해야 할 그런 기본적인 단위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비극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되고 딸이 어머니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불화하게 된다는 이런 관계를, 갈등하는, 아름답지 못한 이런 어떤 서로 적대시하는 이런 관계, 서로가 아니겠죠. 믿지 않는 사람이 적대시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게 바로 불화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우리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기본적인 단위에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런 관계 속에서도 믿지 않는 그런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을,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을 받아야 할 그 사람으로부터 그 아픔과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의 그 신앙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나의 주로 구주로 신했는데, 고백했는데, 인정했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부모가, 심지어는 내가 믿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시면, 아픔이 오면, 문제가 오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며 어떻게 여러분의 그 신앙을 꿋꿋이 인내하십니까? 좋을 때만 주님을 믿고 찾으십니까? 정말 사람 앞에서 주님을 나의 주로 신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요즘의 세대가 어려워졌어요. 옛날 같은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세례받으라고 하면 무슨 말 하냐면, 제 배우자가 반대해서요, 받지 못합니다. 제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주님을 섬기며 제가 좀 더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신앙의 삶으로 나가기 힘듭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누구누구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안 믿는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돌이킨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또 꽤 있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봉사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앙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당연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고 동화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세상 불신자와는 다른 정체성, 다른 어떻게 보면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동화될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로 사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를 가르쳐주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만약에 그것을 포기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로, 구원받을 자로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그 복음의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하는지를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각오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신한다는 것은 주님을 제1우선순위에 두고 절대적으로 헌신하며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한다는 것은 주님을 제1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7절에 나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합당하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치가 없는, 없다. 굉장히 강한 어투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이 사랑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비교를 합니다.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자녀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훈육하고 말씀으로 훈육해야 되고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나와있는 이 사랑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한테 먼저 정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배척을 하고 어떤 불화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을 고수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정도와 강도가 주님을 제1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그 어떤 대상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가 사랑을 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이죠. 여러분, 아들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하고 딸에게 사랑을 해야 된다. 아들하고 아들한테, 딸한테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해야지, 자기가 막 세뇌시키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 아들, 딸 뭐 이름만 봐도 막 그냥 우시는 분이 있어요. 좀 떨어져 있을 경우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안쓰러우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 부모를 사랑하는 거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덜 본능적이지만, 그렇지만 1차적인 관계에서 사랑의 대상에 그분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본능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모 안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본능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누구든지,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사랑하는 것이 부모 사랑이고 자녀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사랑의 대상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그 대상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그분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우리가 사랑,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그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님에 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 만약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보다 우리의 사랑이 적다라면 주님은 우리의 그 사랑의 우선순위를 교정하시기를 원하세요. 바꾸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제1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제1로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열정과 마음과 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적당히 사랑하는가? 정말 주님을 제1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자녀들, 부모 사랑하고 다 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만 주님은 저 뒤에 꽁무니에 가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선순위는 사실 사랑한다는 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사랑의 대상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자녀이면 자녀가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부모라면 부모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 제일 우선순위에 두게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는 그 자가 누군지를 주님은 아시길 원하시고 그 일 우선순위에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손주를 낳습니다. 손자 손녀를 낳았어요. 자기들도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선순위는 자기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아들이 자기의 손자 손녀를 봐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자기 스케줄에서 손주 보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됐어요. 그러신 분들 있으시죠? 손주가 태어나니까, 손자 손녀가 태어나니까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있게 없는 가정이 아들하고 딸을 낳았어요. 젊은 가정이. 자녀가 없을 때는 몰라도 자녀가 자기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아들, 딸들이 생기니까 아들, 딸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였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셨던 분이 우리 삶 속에 왕으로서 구주로 구세주로 들어오시는데 우선순위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건 너무나도 이상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왕으로 주님으로 들어오신다면 분명히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아들이, 딸이, 손자, 손녀가 태어나도 우선순위가 바뀌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우선순위가 안 바뀌시겠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며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이 아닌 주님을 그 어떤 대상보다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신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주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면 자 이건 부연 설명인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 자기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면 어떤 분은 이런 설교를 하면 마음이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내 자녀를 그러면 덜 사랑할까? 내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일까? 내 자녀를 못 사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제1우선순위에 두고 내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요 그 다음서부터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인간적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자녀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완전히 색다른 그런 차원에서 자녀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예전보다 더 깊이 더 성숙하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 주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걸, 그 자녀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할 때, 그건 사실 어쩔 때 보면 자녀 사랑이 욕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걸 포기하세요. 그때 주님을 더 사랑하시게 되면 이전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더 깊이, 한 차원 높은, 더 깊은, 성숙한 마음으로 자녀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그런 성숙하고 깊은 마음으로, 깊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오셔서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주를 시인하는 자들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를 시인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자녀도 사랑하고 뭐 부모도 사랑한다 하지만, 제일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입니다. 자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건강을 챙깁니까? 왜 아플 때 우리가 건강을 막 돌 치료받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명을 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생명,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교자들에게 해당되는 것,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순교자들이 그랬죠. 오늘 39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자기 목숨을 얻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 땅의 삶만 보고 이 땅에 있는 것, 세상적인 어떤 삶, 생명,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목숨을 얻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목숨만 생각하고 자기의 생명,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보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잃을 것이요. 뭘 잃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려서 영원 멸망당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걸고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삶을 사는 자, 순교하는 자는 얻으리라. 영생,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이게 순교자들한테 해당되는 말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아멘을 못하고 계세요. 여기 아멘 할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목숨을 잃는다. 순교자들은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저도 못해요. 사실은 다 못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목숨을, 생명을 잃어버리지는 못하지만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희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가장 귀히 아끼는 내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은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목숨을 잃는 자와 같은 삶을 살 때 결국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을,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목숨보다, 생명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38절에 나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가장 귀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요 사형 틀입니다. 형 틀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 언도를 받을 때 그 사형 도구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서 형장에 가서 거기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죽으라는 말이에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결국 죽으라는 말이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이나 이런 것들 다 감수하고 아까 처음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 십자가를 지고 모든 어려움과 핍박을 다 감수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련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을 쫓는 걸 다 스탑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귀한 분으로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쫓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각오를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쫓겠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쫓는 자가 주님을 시인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로 시인하는 자가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기 싫어도 부인하고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주님을 기꺼이 쫓는 주의 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잃는 것 같은 그런 희생적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을 쫓는 그런 삶이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쫓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